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은 지구촌 최악의 대기 오염을 겪고 있는 나라로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런데 파키스탄이 사상 처음 인공 강우를 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 강우는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가짜 인공비입니다. 일반 소금이나 여러 소금의 혼합물인 결정체를 구름에 뿌리고 수증기를 응축시켜서 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미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수십 개 나라에서 이 인공 강우를 이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대기오염이 나쁘기로 악명이 높은 파키스탄의 제2도시 라호르에 사상 첫 인공비가 내린 겁니다. 모후신 나크비 펀잡주 주총리는요, 이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아서 라호르 지역에서의 인공강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라호르 내 10개 지역의 강수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도시의 약 10%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나크비 주총리는 아랍에미리트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 지원으로 대기오염 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파키스탄의 대기오염은요, 저급 디젤 매연, 계절별 농작물 연소 연기 등으로 더욱 악화했다는데요. 이 라호르에서는 겨울철에 1,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독성 스모그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유해물질이 혈류로 폐를 통해 들어가는 이 암 유발 미세입자인 PM2.5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위험 한계를 66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유독한 공기를 장기간 들이마시면 뇌졸중, 심장병, 폐암 및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WHO는 밝히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장량입니다.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인데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원자폭탄 투하 결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금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8시 8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영상 2도에 대체로 맑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로 보겠습니다. 12월 20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고 새벽에 평복에 한때 눈이 곳에 따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북도 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 되겠습니다. 수요일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0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 영상 20도에서 영하 2도 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10도, 개성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7도, 신의주 영하 19도에서 영하 14도, 중강 25도,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함흥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원산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 청진 영하 13도에서 영하 7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26도에서 낮 최고 영하 16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는데요.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1에서 3m로 물결이 일다가 먼 바다에서 3에서 오후에는 4m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에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1에서 1.5에서 3m, 먼 바다에서는 2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12월 19일 20일 수요일의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미국이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국적군 함대를 꾸리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 일대에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100여 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요즘 이 중동 홍해 후티 반군의 잦은 공격 때문에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대응에 나섰네요.
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8일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국적 함대를 조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방문에 이어서 바레인에 도착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바레인에는 미 제5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네, 이 홍해는 아주 중요한 바닷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되어 있는 해상 요충로입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전 세계 해운 운송량의 약 15%,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주째 이 홍해 해상로를 이용하는 상선들이 예멘 후티 반군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예멘 후티 반군이 이런 공격을 하는 이유도 짚어보죠.
네,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란과 연계된 후티 반군은 지난 10월 말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침략을 멈출 때까지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에는 가자지구에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국적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항구로 향하는 홍해 모든 선박은 표적이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서부, 이 홍해 연안 대부분 지역을 실질 통치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활동 지역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은 특히 폭이 약 32km로 좁아서 이들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민간 선박들에 대한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후티 반군은 16일에도 홍해를 향해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 10여 기를 발사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홍해를 지나던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두 척이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에 맞아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달 초에도 미군 함정과 상선 세 척이 후티 반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서 상선들이 일부 파손됐고요. 지난달에는 영국 업체가 소유한 자동차 운반선이 나포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네요.
네, 급기야 주요 해운선사들이 홍해 항로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해운업체인 머스크는 18일 앞서 자사 화물선이 후티 반군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다면서 홍해 항로 운항을 중단하고 아프리카 우회 경로를 당분간 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1위의 해운업체인 CMA CGM, 3위 업체인 메디터레이니언 해운 등도 홍해 항로 중단을 선언했고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영국의 BP사도 18일 당분간 홍해를 통과하는 운송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제 물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요?
네, 물론입니다. 주요 해운선사들이 홍해와 지중해를 바로 이어주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물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 경로를 택하면 공급망 혼란뿐만 아니라 운임도 올라가서 결국에는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BP사 같은 에너지 기업들마저 합류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홍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다국적 함대를 구성해서 후티 반군 공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후티 반군의 도전은 집단 행동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도전이라면서 번영의 수호자 작전으로 명명한 새로운 다국적 안보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동참하나요?
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에 일부는 해상에서 합동 순찰을 진행하고요. 다른 국가들은 홍해 남부와 아덴만에서 정보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관리는 몇몇 다른 나라도 이 작전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지만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걸 원치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임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이 후티 반군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는 걸로 보고 있죠.
네, 이스라엘과 이란은 적대적인 관계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자 이란과 연계된 후티 반군 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가세하는 형국인데요. 미국은 이 배후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18일 이란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다시 비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바레인 방문에 앞서 찾은 이스라엘에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란 대리 세력의 악의적인 공격이 중동을 위협하고 있고 더 광범위한 분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동맹국이 다국적 함대를 꾸리기로 했다는 발표에 후티 반군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네, 모하메드 압둘 살람 후티 반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다국적 해군 동맹을 출범하든 아니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선박이나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들만 표적이 될 거라고 말해서 앞서서 국적 불문 공격하겠다는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요?
네, 중국 서북부 간수성과 칭하이성 접경 지역에서 18일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일 현재까지 적어도 120여 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명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특히 지진 발생 시점이 18일 밤 11시 59분으로 취침 시간대여서 피해가 더 컸는데요. 수색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부상자 가운데도 중상자가 많아서 인명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최초의 지진 발생 후 19일 정오까지 규모 3 이상의 지진 등 300여 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간수성에서만도 주택 약 4,800채가 무너졌고요.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상당 부분 파손됐다고 중국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네, 뭐 구조 작업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지금 중국은 강력한 한파가 전국을 휩쓸어서 영하권 날씨인데다가 지진 피해 지역이 넓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간수성 린샤주는 해발 2000m 고원지대로 19일 오전에 영하 15도를 기록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는 구조 인력 4천여 명을 투입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성명을 내놨네요.
네, 중국 관영 CCTV는 19일 시진핑 주석이 조속한 부상자 구조 또 2차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수색과 구조를 전개해서 부상자를 적시에 치료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면서 인민해방군은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긴급구조와 구조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 등에는 지진을 피해서 건물 밖에 대피한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이불이나 옷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 같은 공터에서 장작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텐트, 접이식 침대, 이불 등을 급히 피해 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9월에도 수찬성 루딩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서 약 90명이 숨지고 11만 명 이상 이재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수찬성은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간수성과 이웃에 있는 곳입니다. 중국 지진대망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서는 이번 간수성 지진을 포함해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11번 있었습니다.
네, 이 수찬성에서 전에도 아주 큰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08년 5월에 쓰촨성 원천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서 약 9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이었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안긴 지진은 1976년 허베이성 탕산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당시 무려 24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 이집트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죠?
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이집트 대선 결과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개표 결과 엘시시 대통령은 약 90% 득표율을 보인 걸로 집계됐는데요. 이집트 선거청은 투표율이 사상 최고인 6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득표율이 90%라면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대부분이 엘시시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2위가 4.5%, 3위가 4%, 4위가 2% 미만을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된 거였는데요. 왜냐하면 야권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번 대선 승리로 엘시시 대통령은 그러면 몇 번째 임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내년 4월에 6년 임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집트 헌법에 따라서 엘시시 대통령에게는 세 번째 임기가 마지막이 됩니다.
네, 자, 엘시시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죠?
맞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국방장관이었던 2013년에 쿠데타를 주도해서 당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었던 무르시 대통령은 앞서 해 2012년에 이집트 역사상 처음 민주 방식으로 뽑혔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 엘시시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네, 2014년 대선에서 당선됐고요. 4년 뒤인 2018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9년 국민투표로 헌법을 고쳐서 엘시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했고요. 3선에 나설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네, 자, LCC 대통령이 그간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네, 비판자들은 LCC 대통령이 지난 2011년 민중봉기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때보다 이집트를 더 권위주의 체제로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인권단체들은 LCC 대통령이 정적들이나 활동가들 또 언론의 입을 막았고 그의 보안기관들이 자의적인 고문, 또 고문을 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특히 쿠데타 이후에 무르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었던 무슬림 형제단을 가혹하게 탄압했죠.
네, 당시 법원이 무슬림 형제단 지지자들 수백 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LCC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집트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람을 모두 가혹하게 다룰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LCC 대통령 3선에 성공했는데요.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요?
네, 이집트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집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3분의 1이 가난하게 사는데요. 이런 와중에 물가 상승률은 30%가 넘고 지난 22개월 동안 이집트 파운드화의 가치는 반이나 줄었습니다.
네, 뭐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고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다면은 경제가 위기 상태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없고 정부 부채 부담이 커지는 데다가 군이 불투명하게 국가 경제 자산을 장악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LCC 대통령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과연 세 번째 임기에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참모들이 오는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에 갈수록 좌절하며 참모들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17,000편에 달하는 항공편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미국 당국이 텍사스주와 멕시코를 연결하는 이 화물열차의 통행로를 폐쇄했다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경선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압도적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언제 공화당 최종 후보가 결정될지 전망을 내놨네요.
네, 로이터 통신은 18일 보도에서요. 이 익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고위 관리가 내년 3월 19일까지 공식적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볼 때 그때쯤이면 그 결과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내 지지율 어떤가요?
네, 미국의 정치 전문 여론조사 업체인 그 538가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한 것을 보면요. 18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지지율은 63%가 넘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 12%와 10%를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의 그 최종 후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네, 내년 1월부터 있을 경선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각 주에서 경선을 치르고요. 이를 통해서 대의원을 확보합니다. 가장 많은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이 당의 최종 후보가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각 주에 할당된 공화당의 총 대의원 수는 약 2,470명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총 대의원 수는 약 4,530명입니다.
네. 자, 1월부터 경선이 있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내년 1월 15일에 있을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 할당된 대의원 수는 40명입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뉴햄프셔주에서는 대의원 20명이 할당된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선 일정이 3월에 있죠?
맞습니다. 3월에는 엘라베마와 아칸소, 그리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또 버지니아 등 25개 주 이상에서 경선이 치러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3월 5일입니다. 이날은 무려 16개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지고요. 여기에 배정된 대의원만 하더라도 800명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날은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고위 관리가 밝힌 시점인 그 3월 19일이면은 경선에서 대의원이 얼마나 결정되는 건가요?
네, 공화당 전체 대의원 가운데 약 64%가 결정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캠프 내 고위 관리는요, 이 시점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할당될 것으로 보이는 대의원 수를 1,478명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는 전체 대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입니다.
네.
따라서 이때가 되면은 이 공화당 내의 최종 후보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예상입니다.
네. 뭐 3월이면은 대선을 한 10개월 앞두고 결정되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대선에 도전했던 2016년 대선에서는 어땠습니까? 비슷했습니까?
네, 지난 2016 대선 당시에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과는 달리 공화당 내 지지율이 압도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5월 말이 돼서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최종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네. 자, 산술적으로요. 3월이면은 최종 후보가 결정될 거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전망인데요. 공식적으로 최종 후보로 지명되는 건 언젠가요?
네, 공화당은 내년 7월 15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바로 이 대회에서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약 한 달 뒤인 8월에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서 민주당 최종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합니다.
네. 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재대결할 가능성이 큰 걸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두 사람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네요.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요,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참모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모아서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요, 이 지지율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좌절감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지율 어떤가요?
네, 38가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요, 18일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9%입니다. 지난 10월 말 이 지지율이 40%대 밑으로 떨어진 뒤에 계속해서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가상 양자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네, 중요한 건 이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최근 나온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CNN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는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두 지역 모두 다 지난 2020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다른 경합주인 로스캐롤라이나주에서 11%포인트, 그리고 위스콘신주에서는 6%포인트, 또 네바다주에서 5%포인트,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 3%포인트로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에요, 이 교통업계에서 최대 이슈가 이 항공편의 결항, 취소 등 항공의 대란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대란 사태를 일으킨 미국 항공사가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요?
네, 바로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입니다. 미국 국토부는 18일 발표해서 이 항공사에 1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부가 그동안 항공사에 부과했던 역대 최대 벌금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자, 항공대란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이런 거액이 벌금으로 부과됐을까요?
네, 지난 연말 시즌에요,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17,000편에 달하는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승객들한테 환불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항공사는 이 환불하고 보상에 6억 달러를 지불했는데요. 이번 벌금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부과된 겁니다. 교통부는 이번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3,500만 달러는 벌금으로 내도록 했고요. 그리고 9천만 달러는 향후 결항이나 아니면 연기 등에 따른 그 승객 피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교통부가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18일 미국 NBC 뉴스에 출연해서요, 이 같은 결항으로 피해를 본 승객은 200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번 벌금 부과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또 이번 벌금 부과는 단지 이 해당 항공사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공사에도 다시는 이런 항공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보통 항공사가요, 뭐 기상 악화 같은 이유 때문에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교통부가 이런 벌금을 부과한 게 어떤 이유일까요?
네, 교통부가 지적한 사항은요, 이 항공사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이 항공편 운항 장애와 그리고 이에 관한 승객들의 문의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서 이 결국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게 됐다는 것이 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자, 항공편이 결항이 되거나 아니면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이메일이나 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데, 예, 많은 승객들이 이런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네.
또 당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승객들이 다른 항공편을 찾거나 아니면 이 숙박시설을 찾느라고 고생하는 상황에서 항공사의 전화 안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해가 가중됐다라고 교통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입장 좀 들어보죠.
네, 이 항공사는 성명을 통해서 지난해에 있었던 항공대란 이후에 회사 차원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최신화하는 등 크게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가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 제공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밥 조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최고 경영자는요, 로이터통신에 항공사는 이번 겨울 시즌에 완벽하게 준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당국이 텍사스주하고 멕시코를 연결하는 화물열차 통행로를 막았다고요?
네, 미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17일 성명을 내고요.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8시부터 이 텍사스주와 멕시코 사이 화물을 운송하는 이 두 개의 교량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량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글패스와 엘파소에 있는 화물철도입니다.
네,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왜 이런 조처를 한 건가요?
네, CBP는 최근 화물열차를 통해서 이주민을 수송하는 그 미립국 조직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미립국 조직이 취약한 개인을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이 불법 월경을 종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목격한 후 멕시코 당국과의 협력을 포함해서 이 남부 국경에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관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CBP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CBP가 지난달에도 비슷한 조처를 취했죠?
네, 맞습니다. CBP는 지난달 27일에요 미국행 불법 이주자가 급증했다면서 이 멕시코에서 텍사스주로 들어오는 이글패스 국제교량 1을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했습니다. CBP는 이번 성명에서 이글패스 국제교량 1의 운영 중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애리조나주 루크빌 국경도 폐쇄됐었는데요. 여전히 닫혀있는 상황인가요?
네, 애리조나주 루크빌에 위치한 국경 역시도 여전히 닫혀있는 상황이라고 CBP는 밝혔습니다. 12월 4일부터 이 루크빌 국경의 이 차량 통행은 제한되고 또 사람들의 이동은 중단됐는데요. 이 루크빌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막 지역으로 최근 몇 달간 이 주요 불법 이주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구구역 가운데 지난 10월 이 불법 이주자로 가장 붐볐던 곳이 바로 루크빌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애리조나주 주지사가 지난주에 멕시코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네요.
네, 민주당 소속의 케이트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15일 멕시코 국경에 이 주 방위군을 배치하라고 명령하면서 애리조나주의 합법적인 국경을 폐쇄하기로 한 미 연방 정부의 최근 결정은 애리조나주의 안전과 무역을 위기에 빠뜨리고 그리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국경 폐쇄 조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인데요. 홉스 지사가 왜 이런 불만을 제기한 건가요?
네, 루크빌 국경을 통해서 물자도 함께 반입되는 만큼 이 홉스 주지사는 이 국경을 개방한 상태에서 주방위군의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재차 밝혀왔습니다. 홉스 주지사는 일주일 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루크빌 국경 재개방을 위해서 주방위군을 재배치해달라라는 그런 서한을 보냈지만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애리조나주 국경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원 전달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홉스 주지사는 또 연방정부가 국경 관련 지출 약 5억 달러에 대한 상환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홉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 좀 알아보죠.
네, 아직 백악관 측에서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홉스 주지사에게 주방위군 파견을 촉구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애리조나주 의회 TJ 숍 상원 의원은 15일 지역 매체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루크빌 폐쇄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국경 위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조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홉스 주지사의 조처는 루크빌 국경을 여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반창고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네, 미국 재무부는요, 경제, 국제경제, 재정정책 수립, 또 정부 회계, 현금, 부채 관리, 조세 및 관세법 공포와 시행, 세수평가와 징수, 그리고 전국 금융기관과 저축은행 감독 등 다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무부는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재무부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s previously announced by the president, we are announcing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the Iranian regime as a result of the attack on U.S. and allied troops. First, the president is issuing an executive order.
지난 2020년 1월 당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서 이란이 미사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들을 공격한 것에 대응해 이란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안에서는 테러리즘 금융정보실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이 이런 경제 무역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재무부의 부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재무부처와 실무국입니다. 먼저 재무부처는 정책 수립과 전체 재무부 관리를 주로 책임집니다. 반면에 실무국은 재무부로 배정된 특정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Trump said Wednesday he had ordered the Treasury Department to substantially increase sanctions on Tehran. Earlier he made a veiled threat to retaliate with
재무부처들은 차관보들, 부장관을 통해 장관에게 보고하는 법률 고문과 감찰관, 그리고 국제 업무, 국내 금융, 테러리즘과 금융 정보를 각각 담당하는 차관이 이끄는 부서들로 구성됩니다. 재무부 홈페이지에 나온 조직도를 보면 장관 아래 부장관, 비서실장실, 출납국장실, 그리고 국내 금융실과 국제업무실, 테러리즘 금융정보실이 있으며 그 외 경제정책실, 관리실, 정보실장, 조세정책실 등을 포함해 10개 부서가 있습니다. 한편 실무국에는 주류 담배조세 상거래국, 통화감독국, 주조인쇄국, 금융범죄단속반, 국세청, 조폐국, 그리고 재정국 등이 있습니다. 전체 재무부 인력 가운데 98%를 이들 실무국 소속 직원들이 차지하며 이들의 수는 대략 1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현재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021년 1월에 취임한 78대 제닛 옐런 장관입니다. 또 옐런 장관 아래 부장관 1명과 차관 3명, 그리고 차관보 12명 등이 재무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재무부 조직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대통령이 되기 전 해리 트루먼은 평범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큰 유명세도 없었고 내노라하는 부유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평소 그다지 주목받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인 대부분은 이 새 대통령에 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고향인 미주리주의 민주당 정치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과 새 대통령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미국인들은 이 새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베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과연 해리 트루먼이 어떤 대통령이 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역사는 해리 트루먼에게 이 막중한 직무에 관해 배울 시간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은 어느 날 출범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한 서류 때문에 무기대여법에 따라 미국에서 영국으로 보내기로 한 무기 선적이 중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실수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권력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지금 가진 가장 중요한 힘은 핵무기의 힘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직면한 상황은 핵무기라는 이 끔찍한 권력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야 원자폭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만 해도 아직 첫 번째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단계였고 성공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자폭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자폭탄 사용 여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유럽에서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를 앞두고 있었지만 태평양에서 미국은 여전히 일본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 없었고 희생자가 얼마나 더 생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일본이 항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 도시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며칠 뒤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은 일본이 항복하기 몇 달 전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사망하고 1945년 5월 7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 포츠담에서 영국과 소련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이시오프 스탈린 소련 지도자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전후 질서 구축 문제와 일본과의 전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세 지도자는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 프랑스가 독일을 공동으로 점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독일에서 나치당을 폐지하고 나치 전범 재판을 열어서 전쟁 범죄 문제를 처리하고 일부 독일 기업을 해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국의 외무장관은 나중에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전시 독일의 동맹국 또 다른 나라들과 평화조약에 관해서 협상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자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정치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동유럽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소련이 막을 것 같아서 우려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요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눈치가 없다는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notice anything different about Amy lately?
Not really. Why?
Seriously? It's like she's dropping hints left and right.
Hints? I must have missed them. What's going on?
She's been complimenting you a lot, and not just on your clothes or anything.
Really? I thought she was just being friendly.
Friendly? Come on. There's friendly, and then there's I'm interested in you friendly. She's practically waving a banner.
You think so? I just thought she's a friendly person in general.
She's not just being friendly. She's into you. Can you be that oblivious?
Oh, well, I guess I'm oblivious.
에이미가 존에게 호감을 갖고 관심을 보이는데 존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서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나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guess I'm oblivious.
그는 눈치가 없어요.
He's oblivious.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을 눈치 없다고 합니다.
He's oblivious to what's going on. Can you be that oblivious?
당신은 그렇게 눈치가 없나요?
Notice.
눈치채는지 물을 때 notice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Did you notice anything different about Amy lately?
최근에 에이미가 조금 달라진 건 눈치챘어요?
You didn't notice?
눈치 못 챘나요?
Did you notice?
눈치챘나요?
Inkling.
Inkling이 없다고 해도 눈치 없다는 같은 뜻입니다.
He has no inkling.
그는 눈치가 없어요.
You didn't even have an inkling?
당신은 눈치도 없어요.
He has no inkling of what's going on.
그는 어떤 상황인지 눈치가 전혀 없어요.
He has no inkling. He's oblivious.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notice anything different about Amy lately?
Not really. Why?
Seriously? It's like she's dropping hints left and right.
Hints? I must have missed them. What's going on?
She's been complimenting you a lot. And not just on your clothes or anything.
Really? I thought she was just being friendly.
Friendly?
come on. There's a friendly, and then there's I'm interested in you friendly. She's practically waving a banner.
You think so? I just thought she's a friendly person in general.
She's not just being friendly. She's into you. Can you be that oblivious?
Oh, well, I guess I'm obliviou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notice anything different about Amy lately?
최근에 에이미가 조금 달라진 건 눈치챘나요?
Not really. Why?
그다지요. 왜요?
Seriously?
정말입니까?
She's dropping hints left and right.
힌트를?
Left and right.
사방으로?
Dropping.
준다.
She's dropping hints left and right.
그녀는 힌트를 여러 방면으로 주고 있어요.
I thought she was just being friendly.
나는 그녀가 그냥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She's practically waving a banner.
그녀는 배너를 흔들고 있어요. 사실상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She's into you.
그녀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Can you be that oblivious?
당신은 그렇게 눈치가 없나요?
I guess I'm oblivious.
내 생각에 나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I'm oblivious.
나는 눈치가 없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notice anything different about Amy lately?
Not really. Why?
Seriously? It's like she's dropping hints left and right.
Hints? I must have missed them. What's going on?
She's been complimenting you a lot. And not just on your clothes or anything.
Really? I thought she was just being friendly.
Friendly? Come on. There's friendly, and then there's I'm interested in you friendly. She's practically waving a banner.
You think so? I just thought she's a friendly person in general.
She's not just being friendly. She's into you. Can you be that oblivious?
Oh, well, I guess I'm obliviou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guess I'm oblivious.
눈치가 없다.
You have no inkling.
당신은 눈치가 없어요.
Oblivious, inkling.
두 가지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